3. 15살 되던 해, 서기 9년. 15살이 되는 이 해 중순경에 우리는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라 20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다. 예수는 가정을 운영하는 일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저축했던 돈은 모두 바닥이 났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이웃인 야곱과 요셉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나사렛에 있는 집들 중에서 하나를 처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기 9년 4월 17일 수요일 밤에 그 가정의 마지막 아기인 룻이 태어났으며 예수는 이렇게 힘들고 특별히 슬퍼하는 호된 시련의 기간 중에 처해 있는 어머니를 위안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다. 거의 20여 년 동안을 그가 자신의 대중을 위한 사명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예수는 룻을 기르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양육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가족의 일원들인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이 해 동안에 예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구체화시켰는데 그는 나중에 자신의 사도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쳤으며 이 기도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가정 경배로부터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형태의 잔미들과 여러 개의 공식적인 기도문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는 나이가 든 동생들에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으며 자기들이 암기하고 있던 기도의 형식으로 늘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제시한 구절들을 나이가 든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도 그들이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결과로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시했던 이 구절들로 대부분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화된 기도를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다. 마침내 예수는 가족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던 자신의 관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10월 어느 날 저녁에 돌로 만든 낮은 탁자 앞에 앉아서 약 18인치 정사각형의 매끄러운 나무판 위에 목탄으로 그 기도문을 썼는데 이후부터는 이것이 가족들이 하는 기도의 표준이 되었다. 그 해에 예수는 혼란스런 생각들로 매우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 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하여 즉시 실행에 옮기려던 모든 계획은 이미 거의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예수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들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의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그 해를 지내면서 예수는 에녹서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유란시아에서의 증여 임무를 표현하는 하나의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그 구절에서 따오도록 영향을 주었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으며 그런 후에 그는 자기가 결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민족을 도움을 주는 것은 애타게 갈망하였지만 유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절대로 앉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영적 해방자나 도덕적 선생으로 국한되어 있다고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히브리 경전에 나타난 예정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행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납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서 묘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아갈 때가 오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만 할 것인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그는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서 그가 공부하고 있었던 묵시적인 책들 중에 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 옛날에 녹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의 흥미를 매우 끌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구절이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의 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리고 불쌍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이러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예수가 이 구절들을 읽곤 하였을 때 이들 가르침이 섞여 들어가게 된 동방의 신비주의 가운데 많은 것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납득하고 있으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 경전들 속에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부분들과 유대인의 해방자에 대한 모든 이론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의 녹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때 그 책으로부터 자신의 취임에 대한 명칭으로 사람의 아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중에 대중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였을 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수는 어떠한 출처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힘을 갖고 있었으며 그 진리를 채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 무렵에 그는 앞으로 세상을 위하여 할 많은 일들을 거의 완벽하게 결정을 내려놓았지만 아직도 자기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관념을 굳게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젊은 시절 동안에 큰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본질을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는 자신의 땅에서의 사명에 대한 본질을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그는 민족적인 해방자, 유대인의 선생 혹은 왕의 출현에 관하여 기록한 성서들 중에서 많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이 예언들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는 비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어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하였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 자신도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본성과 사명을 혼동했었던 것일까? 결국 그의 어머니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었을까? 과거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어머니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었다. 만약에 그가 하나의 새로운 선생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러한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대인 메시아와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가 사명을 착수한 후에는 가족들과 유대 국가 그리고 종교와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자신과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8명의 배고픈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공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동안 이 젊은 갈릴리 사람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리아는 가족을 위해 마련된 돈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비둘기 파는 일을 야고보에게 넘겼다. 그들은 읽고 두 번째 소를 구입하게 되었고 미리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사렛의 이웃들에게 우유 판매를 시작하였다. 예수의 긴 시간 동안의 명상과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자주 가는 것, 그리고 때때로 그가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많은 관념들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녀는 간혹 자기 아들이 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이므로 다른 젊은이들과는 어떤 면으로든지 다를 것임을 기억해냄으로써 결국 안정을 되찾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도 자기 생각들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자기 관념들 전부를 제시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 해부터 계속하여 예수는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을 납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를 매우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는 연관, 동료 인간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었다. 이렇게 유별난 상황의 독특성이 그로 하여금 그의 짐을 홀로 지도록 강요하였다.